이번 주에 저희들은 교대 개는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21절에 금, 독, 종, 다섯이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온라인 말씀들을 그 위하는 그 양떼가 되실 분이나 또 양떼들에게 지금 세 절을 보겠습니다. 4절은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들을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 종 다섯과 금지 다섯 마리라 하리니 너희와 너희의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이 사절은 무슨 뜻이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는가 또는 배울 수 있는가? 9절입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개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은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리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무슨 뜻인가? 19절은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왜 들여다보므로 그렇게 많이 죽었으며 신약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볼 때 할 때 사무엘 그 당시에 성경 지도를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 블레셋 지역은 지금 이스라엘 땅의 그 중남쪽, 즉 지중해 지역인 것을 우리가 지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갈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그걸 들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한테 싸움을 갔죠. 그거는 언약궤가 바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지 이 언약궤, 하나님의 상징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실존을 나타내는 그 상징을 나타내는 그거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것은 결국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도 언약궤에 대한 사랑이 더 크다는 얘기므로 따라서 언약궤를 하나의 우상으로 섬겼다는 그와 같은 논리적인 결론이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하나님 원체 안에서는 볼 수 있는데 사무엘상 4장 9절 10절에 보면은 너희의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더라. 그래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했고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인들이 3만 명이나 죽게 되고 그리고 그 법궤가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이 그 블레셋의 그 대도시 다섯 개가 나오죠. 그 중에 아스도시나 가드나 에그론 이와 같은 도시로 이제 그 법궤를 들고 다닙니다. 들고 다니는데 그 들고 다닐 때마다 거기에 그 재앙들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5장 4절 볼게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나가 본적 다곤이, 다곤은 블레셋의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신입니다. 다곤 그 신전에다가 법궤를 넣는데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머리도 잘리고 손도 잘리고 몸뚱아리만 남았다. 다곤의 그 우상에. 그리고 사무엘상 5장 11절 12절을 보면은 또는 그게 종기라는 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결정을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방백이라는 것은 이 문맥상에 보면 그 다섯 대도시 블레셋 지역의 그 우두머리입니다. 요즘 말하면은 그 시장이 다섯에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산에 신에 궤를 보내어, 이스라엘 신의 궤라는 것은 법궤를 내고 언약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즉 이스라엘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제 이들이 법궤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이 죽고 또 종기로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래서 그 언약궤 가는 곳마다 사람이 죽든지 또는 죽지 않으면 독한 종기로 인해서 너무 고통을 해서 소리가 부르짖으시며 하늘을 사무쳤더라고 나와있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사무엘상 그 배경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본문의 6장을 볼게요.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있은 지 일곱 달이다. 그러니까 7개월이었는데 이때 블레셋 사람들 여호와의 하나님은 다른 신들보다도 위대하다는 것을 이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렀어. 여기 제사장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 잡신들, 여러 신들을 섬기는 자고, 복술자는 또 그 신과 그 대화하는 이런 거죠. 하느님 원치 않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들의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들과 복사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와 같은 많은 사망의 환란과 독한 종기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방법이 다시 돌려주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문을 구하는 거죠. 그들이 이르되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 여기에서 속건제라는 것은 자기가 죄를 지은 것, 즉 이 법궤를 들고 왔는 그 자체죠. 그 거룩한 그것을 들고 왔는 그거에 대한, 그게 이제 죄를 지는 누구에 대해서, 문맥에 보면 이스라엘 신에 대해서 지내는 속건제를 드려야 하고, 그래야 하면은 병이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속건제를 드리면은 병을 낫는다. 그래서 그 사망의 환란이나 독한 흉기의 환란에서도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그 법궤로 인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속건제를 어떻게 드리냐.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이제 이르되라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수요대로 금 독종 다섯과, 그러니까 독종을 나타내는 다섯 개, 즉 그 대도시 다섯의 우두머리 그 도시의 숫자대로 다섯과 금쥐 다섯 마리. 이게 쥐를 다섯 마리니까 쥐에 의해서 이 종기가 나온 것을 우리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쥐들이 있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쥐 다섯을 형상을 만들라 했고,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라. 그래서 이 다섯 대도시 전부 재앙이 있었음을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의 그 뜻은 이건데, 결국은 이들이 아니면 그 속건제를 드리는 방식이 자기들의 그 생각의 방식대로 했죠. 그래서 저 종기가 나왔으니까 종기가 다섯 개, 대도시가 다섯 개니까, 그리고 우두머리가 다섯 명 다섯 개 하고, 그럼 쥐들이 말하니까 쥐를 거무 다섯 개. 이걸 속건제를 드려. 누구한테? 요한님 드린 대상을 만든 방법이 하나님 원하는 방법이 아니죠. 레위기 5장 15절에 하나님 뭐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주 중에 범죄하였으면은, 성물은 이 보는 것으로, 의식이 없고 보는 것이 없이 범죄하였으면 이건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속죄제가 아니고. 속건제라는 자체는 원래 그 죄 중에서 알고 짓는 죄, 좀 강한 죄인데 속건제를 들 요구합니다. 여호와께서 속건제를 드리되 너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장을 흠없는 수장을 양떼 중에 끌어다 속건제를 드려. 그러니까 흠이 없는 수양을 드리라고 대가 있는데 이들은 자기들의 생각의 그 방식으로 그러니까 종기, 금종기 다섯 개와 쥐 다섯째 형상을 드리는 걸 때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얘들을 보면 그 종기 이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이제 재앙이 앞으로 올까 아니다는 그와 같은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느님을 더 믿는 게 아니라 바로 종기와 이러한 것을 믿는 것을 볼 수 있죠. 결과적으로 이것은 여호와 하느님보다도 그 종기와 그리고 그 쥐 모양 그를 만드는 그것을 더 사랑한다는 결과함으로 결국 그것은 출애굽기 20장 3절 7절에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너게 두지 말라 이런 제사장과 이 디바이너 영어 디바이너라는데 이 한국말로는 복술자라고 했죠. 복술자들이 있었는데 나 위에 다른 신을 들지 말라 했고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죠. 이번 형상을 만들고 또 위로 하늘이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이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성에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그것들 절도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고 너 여호와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여 죄를 갚되 아버지와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렇게 하거니 나를 사랑 결국은 이 만드는 것은 사랑으로 연결되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너 여호와 하는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니라. 그래서 아주 그 기초적인 아주 베이식 근원적인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그 방법대로 또 그 자기의 그 재앙에 대한 그 우상 종기와 이에 대한 그게 믿음이 강해서 볼 수 있습니다. 5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 여기 형상이 나왔죠. 형상과 땅을 해력하는 쥐의 형상 형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이것을 만들어 이스라엘 친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형상을 만들면서 이와 같이 드리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혹 그의 손을 그의 손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의 땅에서 가볍게 하실 거노라. 그래서 여호와의 손에서 이스라엘 그렇게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해서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뭡니까? 자기의 생각대로죠. 이와 같은 걸 느끼는 것은 우리가 그 무신론자가 아니고 타 종교인들한테 전도할 때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 그들이 전도자인 나에게 상당히 잘 대해줘요. 뭐 아주 나이스하게 잘해주는데. 결국 근본적으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원하는 것은 뭡니까? 하느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최고로 사랑하지 않냐고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으로 똑같이 사랑해 자기 믿는 그 신과 똑같이 사랑해 이와 같은 이런 행동들은 바로 결국은 그 우상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동등에 그러니까 둘 이상 사실 수많은 그 신들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님과 또 그 멘몬 신이라는 예를 들었는데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했죠. 두 주인은.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같이 이제 이 제사장과 이 복술가들이 그 애굽인들의 얘기입니다. 그 애굽인은 이제 하느님께서 열 재앙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가 그 하느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죠. 그래서 강팍해 했죠.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도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또 애굽에 이런 이방신을 섬기는 자리에 왔습니다. 마치 그 깐디가 우리 기독교의 그 예수님의 산상수원을 그 인용한 것처럼 깐디 자신은 그 힌두교 신자지만은 그래서 그걸 인용한 것 같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썼죠. 그래서 어떤 그 영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그 가증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95편 8절 너희는 머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광야나 머리바에서 여러 가지 이스라엘인들의 그 하나님 불평한 것처럼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이 움직여야 아주 민감하라. 그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게 순종하라는 얘기죠. 실제로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하는 그래서 완전히 멍에를 메지 아니하니하는 그 전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저지난다는 소 두 마리라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 새끼를 가진 어미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떼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에 돌려보내고 송아지를 집에 떼어내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개가 그 본지역으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은 본지역이라는 게 이제 이스라엘 지역이죠. 결국 이 벳세메스가 이스라엘 땅 안에 있습니다. 그 지도 보면 알 수 있죠. 벳세메스가 이제 그 땅 안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변방지역의 도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입니다. 벳세메스로 가면은 그 큰 재앙이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암송아지가 이제 그 송아지의 어미소죠. 그러니까 어미 그 소 그러니까 암송아지가 그 송아지를 이제 두 마리 자기 두 마리라니까 각각 송아지 하나씩 낳았는데 그것을 집에다 놔두는데 그거를 수리에다 끌고 가면은 모성애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 동쪽으로 이스라엘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서 그 서쪽으로 올 거라 이거죠. 그래 오게 되면은 그거는 하나님 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한테 재앙을 내린 게 아니고 우연을 한 것이고 만약 돌아오지 아니하고 바로 그 동쪽으로 있는 그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 것이라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소들의 모성애에 반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지금 송아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블레셋 지역에 있죠. 그러니까 서쪽으로 돌아가지 않고 모성애에 반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은 여호와 하느님께서 독한 종기와 재앙을 허락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일어난 거예요. 이러한 뭐 어떻게 보는 게 좀 지혜로운 것 같기도 한데 이와 같은 것을 이제 제안을 주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가차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의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간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고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의 방백들은 벳세메스의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경계선에 이제 그 벳세메스 그걸 넘어가게 되면 어딥니까? 바로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고 그때까지 그것을 이제 방백들이 봤다. 그러니까 다섯 그 도시 우두머리들이 그것을 보았다고 대가 있습니다. 그때 결국은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 지역에 재앙을 내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이제 이스라엘인들이 밀을 베는 게 주로 오순절 때 이제 그 밀 추수가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의 그 달력은 6월 달이 되고 6월 초순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니 14절입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베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제 제사장이 암소들을 번제물로 드렸는데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와 함께 있는 곳 봄을 당긴 상자를 내리다가 여기에 보면 레위인이 바로 법궤를 타치한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이제 많이 법궤를 이렇게 다룰 수가 있도록
얘기를 하셨고, 또 레위인들이 법궤를 나르째 수레를 태우면 안 되고 또 어깨에 메고 가라 했죠. 그래서
거기에 저기 법궤에 또 양쪽에 전부 다 그 지팡이 그러니까 그 뭡니까 그 제사절 같은 걸 만들어가고 막대기를 만들어서 받칠 수 있도록 금 짝대기로 그것을 받쳐가지고 들고 가도록 그 수리하지 않도록 했고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법궤가 있는 곳, 즉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 마치고 또 그 제사 드릴 때 그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허락해. 거기만 실수를 하게 되면은 결국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아주 거룩한 것이 바로 법궤가 되겠습니다. 큰 돌 위에 두매 그날 앞에 서면 사람들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또 다른 제사를 드렸댔고 블레셋 다섯 방백이 다섯 그 도시 우두머리가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에그론 블레셋으로 돌아갔고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는 아스돗 다섯 도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사, 그 다음에 아스골론 세 번째죠. 가드 네 번째 도시, 에그론 다섯 번째 도시에 하나다. 이렇게 해서 다섯 개 했고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게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이 수들이었더라. 그러니까 금지는 상당히 많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성읍들의 수레가 그러니까 쥐가 되게 많이 섞였던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그 다음에 베스메스 사람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호기심으로 그것을 돌아보았죠. 그 속을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그 다음에 얼마나 죽으냐? 5만 70명을 죽으신지라. 그래서 어떤 성경은 70명을 죽였다. 어떤 데는 5만 70명을 죽였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민수기 4장 20절에 나왔죠.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라. 그러니까 성소, 그 거룩한 그 지역에 있는 그 거룩한 것들을 보지 말라 했죠. 더군다나 이 법궤는 지성소에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아주 조심해서 아니면 대제사장도 죽습니다. 이와 같은 구약 때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누구든지 하느님과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고 또 하느님과 교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이런 큰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고 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그래서 법궤가 와가지고 기뻐가지고 그것이 바로 울음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래서 법궤 그 자체는 하나님이 거기에 현존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법궤 있는 그곳이 바로 지성소였고 거기에 그 대제사장이 제장 안으로 들어가는 그 같은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를 우리에게 누구에게 올라가시게 할고 하고 전령들은 기랏 여아림, 기랏 여아림을 보면은 이제 그 베세메스에서 북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보다 더 가깝습니다. 더 가까운지요.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그래서 그것을 답으로 가져가라고 얘기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말씀을 위하는 분들을 위하여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4절입니다. 그들이 이래 무엇으로 그들에게 속건제를 삼을까 이르니 블레셋의 방법의 수요대로 금독종 다섯과 금지 다섯 마리라 하리니 너희와 너희의 통치자에게 내린 지향이 같아 무슨 뜻이며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그 금족종 금지 다섯 마리를 속건제로 드릴 때 바로 그 여호와 하느님께서 자기들 이방인 블레셋한테 그 죄악을 취소할 거다. 이제 이렇게 믿어야 되죠.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 방식대로 조건제를 들었죠. 하느님 방식이 아니고. 그러므로 여기는 자기 방식을 더 믿는 더 그 사랑을 볼 수 있죠. 따라서 이것은 하느님의 가장 근본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말씀을 그 어긴 것에 해당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9절은 보고 있다가 만일 개가 그 본 지역으로 올라가, 본 지역은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벳세메스로 가면은 바로 이스라엘 국경 지역입니다. 그 사무엘 시대 때.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 그렇지 않으면, 그가는 여호와 하느님이 바로 우리에게 블레셋사람이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인이 당한 것 줄 알면 무슨 뜻인가. 이건데 암소가 이제 뒤로 버리지 않고 송아지가 있는 블레셋 지역을 돌아보지 않고 동쪽으로 그냥 가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느님께 허락한 것이고, 돌아오게 되면은 우연으로 일어나서 벗겨 있을 때 그와 같은 재앙들이 벗겨와 상관도 없이 재앙이 우리한테 일어난 거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19절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이 치사 5만 7천명을 죽이신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가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왜 돌아보므로 그렇게 많이 죽었는가? 왜냐하면 벽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 현존한다는 그의 상징적인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뒤성소였죠. 그래서 여호와님께서 구체적으로 그와 같은 성소, 그것을 보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을 보물이 내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것에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안에 들어가도록 허락되었음을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에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거룩하기 때문에 그 제사장만이 그것을 옮길 때에 그것을 이제 뭐 타치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은 또 볼 수도 있겠죠. 제사장만이. 그러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있는 그 법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혈로 인해서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가 이제 제사장들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느님께서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동안 언제든지 하느님과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으면 보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 은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그 이후에 모든 주를 믿는 자들은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 했죠. 세례요한은 구약이 제일 큰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그분이 제일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가 큰 것이 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45장 함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